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의 부검을 맡은 의사가 27일 김정남 씨가 독살됐다는 추가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부검을 맡았던 정부 소속 의사 누를리자 압둘라는 이날 열린 김정남 씨 암살 사건 공판에 참석해 김정남 씨의 동공은 수축됐고 속옷은 배설물로 더럽혀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남 씨가 독살됐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은 4명의 북한 남성과 공모해 지난 2월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로 김정남 씨를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샤와 흐엉은 지난 10월 2일 시작된 암살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공화당 핵심 상원의원들과 만나 의회에서 계류 중인 세제 개편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갖고 이번 주 처리될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 개혁안은 현행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30년의 가장 큰 규모의 세제 개혁에 해당됩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보유하고 있어 공화당에서 2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통과되지 못합니다. 미군은 27일 소말리아 북동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테러 분자 1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에 대한 공습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께 이루어졌으며 소말리아 정부 당국과 협력 아래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또 적절한 모든 조치를 통해 미국민을 보호하고 테러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말리아 정부군과 힘을 합쳐 소말리아를 포함한 영내 테러 분자들의 훈련소와 은신처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말리아 정부는 지난달 수도 모가디슈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350명 이상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다친 뒤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와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최고봉인 아궁 화산이 또다시 분화하면서 최고 수준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아궁 화산이 27일 오전 또다시 분화함에 따라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분화구 주변 대피구역을 반경 6에서 7.5km에서 8에서 10km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리 국제공항이 폐쇄돼 445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취소되면서 약 6만 명의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분화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약 10만 명에 대해서는 긴급 대피 경보가 내려졌으며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다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 관계자들은 아궁 화산이 더 큰 규모로 분화할 위험이 있어 공항 폐쇄 조치를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궁 화산은 지난 25일부터 26일 그리고 27일 오전 사이 4차례에 걸쳐 분화했습니다. 높이 3,142m의 대형 화산인 아궁 화산은 1963년 대규모 분화를 일으켜 인근 주민 1,10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반군 관할 지역에서 이틀간 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정부군이 지난 이틀간 실시한 공습으로 최소 41명이 숨진 지역입니다. 앞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27일 18명, 26일 23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공군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과 폭격으로 지난 2주간 동구타 지역에서 적어도 147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구타 지역은 현재 반군의 시리아 내 마지막 주요 거점 도시입니다. 시리아 반군은 러시아군의 개입 이후 대부분의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이 27일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청소 논란을 빚고 있는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이 불교 국가인 미얀마를 방문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 능력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마이크 멀린 미 전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쌍중단을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평양은 오늘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8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에는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 서해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 능력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마이크 멀린 미 전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가장 위험한 무기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커져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멀린 미국 전 합참의장은 김정은이 핵 능력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며 어떤 식으로든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결국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멀린 전 의장은 26일 미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알기 어려운 곳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치명적 공격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매우 예측 불가능하며 핵무기를 미래를 공고히 할 수단으로 보는 누군가가 북한에 있다면 그는 핵무기를 입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잠재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멀린 전 의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첫날부터 북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만큼 대북 옵션을 마련하는 데 매우 진지하고 그런 옵션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지난 1월 3일 제115대 미 의회가 개원한 지 이제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과 관련해서 상하원을 거친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19건에 달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조은 기자와 함께 이 법안 진행 상황 또 의회 내 대북 기류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북한을 특정해서 발의된 법안 또 결의안 수가 특히 이번 회기에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상원의 6건, 하원의 13건으로 대체로 하원에서 많이 발의됐습니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고 북한 인권법을 연장하고 또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대북합동위원회 결성, 북한 여행을 금지, 새 대북제재, 그리고 대통령 대북선제 타격 제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상정돼 있습니다.
예.
또 북한의 괌 위협을 비난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는 결의안들이 있고요. 114대 의회에 총 13건이 상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미국 의회에서도 올 한 해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건데 하지만 이 19건 가운데 실제로 의회를 통과해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안, 법과 결의안은 2건 정도입니다. 어떤 한 건들인가요?
네, 법안과 결의안 각각 한 건씩 총 2건인데요. 먼저 법안으로서는 이달 1일부터 발효된 미국의 적국에 대한 제재법입니다.
예.
공화당 소속인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한 법으로 북한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각각의 제재를 하나로 통합한 것인데요.
예.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아울러 상하원에 각각 별도로 발의됐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조율해 미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예. 또 이번 회기에서 채택된 북한 관련 결의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윌슨 의원이 발의해 지난 3월 채택된 결의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인데요. 결의 형태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즉 사드의 한국 배치를 환영한다는 하원 의원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예.
결의가 채택된 당시 중국 중국 정부는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이런 보복성 외교 경제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하원 의원들의 입장이 결의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예, 로이스 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도 그렇고요. 이제 설명해 주신 윌슨 위원의 결의도 모두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미국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끌어냈다. 이런 점에서 평가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이 상정했던 법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최근 한국과 중국은 사드 배치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합의했는데요. 예. 윌슨 의원의 결의에서 확인됐듯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불편함을 표현한 미 의회 내 기류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 의회도 중국의 태도를 계속 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 군사위 소속인 담 베이컨 공화당 의원이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예. 베이컨 의원은 한국이 중국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드를 추가 반입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건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예. 사드는 한국에 꼭 필요한 방어 시스템이고 필요하면 추가 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적어도 하원 내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탄력을 받고 있는 법안들도 한 두세 건 정도가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안들이 그렇습니까?
네, 먼저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새 대북 제재 법안인데요. 대북 제재 가운데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앤디 바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10월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소속 팩 투미 의원과 민주당 소속 크리스 벤 홀런 의원이 대표 작성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예.
이달 초 은행 주택도시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전체 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해 상원과 하원 각각 이 법안을 오토 원비어 대북 금융제재법 또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법으로 명명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 세컨더리 보이콧 형태의 대북 제재는 뭐 현재도 여러 형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 대북 제재 법안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네, 대북 제재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대북 제재 이행을 강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요. 기존 대북 제재의 허점으로 자주 지적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안 작성자인 벤 홀런 의원이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한 내용 들어보시죠.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only taken action against a small bank. This bill, this legislation, applies to all banks, no matter what their size, and imposes mandatory secondary sanctions. So, this bill.
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소규모 은행만 제재해왔지만 이번 법안은 규모와 상관없이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모든 은행들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네.
북한과 거래하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건데요. 대북 제재를 준수하겠다는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재에 강제력을 부과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운 겁니다.
예, 제재에 강제력을 부과한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네, 구체적으로는 이들의 미국 내 금융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대리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식의 제재입니다.
예.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에는 민사 형사상 벌금까지 부과하도록 했는데요.
예.
법안에 따르면 위반 사실을 알고도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에는 최소 100만 달러 또는 최대 20년의 실형을 내리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이와 관련된 새로운 대북 제재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하원에서는 전체 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이 관건인데요.
예.
상원 법안은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전체 회의 표결은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원 법안의 민주당 측 대표 작성자인 벤 홀런 의원은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중국의 추가 대북 압박을 유도하는 법안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맞물려 위원회를 통과해 중국의 입장을 주시해야 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의회 내 주요 안건이었던 세제 개혁안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 등 의회에서도 다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추수감사절로 휴가 중인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벤홀런 의원은 또 이번 새해 대북 제재 법안을 이란 제재 법안과 통합하는 식으로 하원과 조율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법안에 대한 전체 회의 표결이 오늘 내일로 임박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 대북 제재 법안 말고도 지금 어떤 법안들이 의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상하원에 각각 상정된 법안으로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과 수단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또 현재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이 겸하고 있는 북한 인권 특사직을 별도의 정규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
하원에서는 이 법안이 9월 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상원에서는 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크게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미국 의회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보다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예.
상원 외교위 소속인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과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꽤 영향력이 큰 일부 의원들도 북한 인권 문제를 꾸준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
한 예로 워렌 의원과 루비오 의원은 상원의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에 북한 정부가 돈 세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해외 노동자 송출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도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상원 금융위도 새 대북 제재 법안을 채택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제재 강화 조치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또 로이스 위원장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테러 지원국 제재정 결정에 대해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전 세계에 폭로하고 또 외교적 경제적으로 최대 압박을 가하는 조치라며 환영한 바 있습니다.
예.
의회 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사실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물론 이제 법안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대북 선제 타격과 관련된 의회의 최근 논의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제 타격 논의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수위 높은 발언이 대북 군사 행동을 암시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
대통령의 전쟁 개시권을 두고 청문회에도 두 차례 열리고 상하원에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을 제한하는 법안도 상정됐습니다.
예.
그러나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에 그쳐서 법안 처리에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네, 논의의 중점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박한 위협의 정의인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이 최근 VOA에 밝힌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What I can say is that imminent threat does not include the mere possession of a weapon that could attack the United States. There would clearly have to be some information.
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박한 위협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정보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하원 군사위 소속 단 베이컨 공화당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해석을 내렸습니다.
Well, I think it's a grave threat to our country to have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However, I think we should use every other means to have North Korea disarm. We need to use every economic.
북한의 핵 보유 사실 자체가 임박한 위협은 아니지만 중대한 위협이라는 건데요. 북한의 핵 보유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접근법에 있어서 북한과의 대화를 거듭 강조하기도 하죠.
네, 지난 10월 초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채널 가동을 인정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시간 낭비로 규정했는데요.
예.
이때부터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서는 대화를 대북 접근법으로 거듭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네.
마키 의원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무조건적 협상을 포함한 외교 해법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부위원장이자 지안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아미베라 민주당 의원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대화와 직접 협상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대화를 통한 접근법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압박 조치를 병행하는 외교적 관여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과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라 의원은 의회 내 대북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와 일치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 대북 제재 법안 처리 상황을 중심으로 의회 내 움직임 살펴봐야 될 것 같군요.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프랑스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시험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 제안을 현실적 해법으로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합법적 행동과 불법적 행동을 맞바꿀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쌍중단 제안에 반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Our position on this has been made clear several times. There is no equivalency between the U.S. ROK Alliance's lawful long-standing and defense.
캐튼 아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4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쌍중단이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미 분명히 밝혔듯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적법하고 오랫동안 실시해온 방어 차원의 미한 연합 군사 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똑같은 가치를 두고 서로 맞바꿀 수 없다는 기존 원칙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쌍중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5일 발언을 국무부의 여전한 입장으로 못 박았습니다.
As President Trump stated, President Xi recognizes that a nuclear North Korea is a grave threat to China, and we agreed that we would not accept the so-called freeze for freeze.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중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두 나라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쌍중단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24일 베이징에서 장이브 로드리아 프랑스 외무장관과 만나 프랑스가 쌍중단을 실질적인 제안으로 여기면서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드리아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이 핵 문제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조차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쌍중단의 회의적이라는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왕이 부장이 로드리아 장관과 만나 북핵 해법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며 적극적인 회담 복귀, 안정 유지, 당사국 간의 대항 자제 등을 열거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방문한 리용호 외무상과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한 데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나라는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북한이 70일 넘게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연구소는 과학적인 분석 결과라면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예측을 했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예.
자, 북한이 한 달 안에 대량 살상무기, 그러니까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네요.
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예.
이 연구소는 북한의 과거 미사일 도발 현황과 전문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며 북한이 2주에서 한 달 안에 대량 살상무기 관련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예측을 내놓은 건가요?
예,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이 그렇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주기인 12월 17일을 유력한 도발 날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동안 북한이 국가적 기념일을 전후해서 도발을 감행했던 사례를 감안한 분석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한국 정보기관도 올해 안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예측을 내놓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 국가정보원도 최근 한국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올해 안에 성능 개량 등을 위해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런 분석은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거나 북한 내부 상황을 감안한 사전 경고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예측들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예측이 들어맞았던 적도 있지만 빗나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예측이 맞았다고 해도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수준이지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특히 지난 9월 3일 이뤄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정보당국이 사전에 동향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전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과거 도발 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도발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측의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근데 과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만 해도 북한의 도발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았다고요?
맞습니다. 이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감행한 세 차례 핵실험을 보면 모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후 한 달에서 세 달 안에 그리고 그 간격도 대체로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곧 핵실험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가능했고
예.
또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그랬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 지난 6년간은 그렇다면 이런 패턴들이 달라진 건가요?
아예 패턴이 없어졌고 따라서 예측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예.
큰 틀에서는 도발 주기가 짧아지고 횟수도 크게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핵실험을 예로 들면 2016년 1월부터 올 9월 초까지 1년 9개월 사이에 4차에서 6차까지 3차례 핵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탄도미사일도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 17년 동안 16발을 발사했던 것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년간 모두 85발을 발사했습니다.
예.
특히 올 들어서만 현재까지 16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정권 들어서 훨씬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잦아졌다면 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석이나 예측하기가 더 용이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측이 더 어려워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이 과거에 비해서 더욱 고립적, 폐쇄적으로 변했고 이에 따라 불가 예측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
한 예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면담을 거부한 것은 과거 북중 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로 통상의 관측을 깬 사례입니다.
예.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이렇게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려워진 게 또 기술적 진전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갖추고 또 고체 연료 개발에 성공하면서 불시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성을 통해 발사 준비 단계부터 움직임이 포착됐던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예.
핵실험 역시 지하 깊은 곳에서 실시되는 데다 위성을 통한 감시를 교란할 목적으로 핵시설 주변에서 위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시기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북한이 70일 넘게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도발에 대한 여러 예측, 가능성, 분석 등 알아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30년 전 1987년 이 바그다드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기를 미얀마 근해 상공에서 폭파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이듬해 북한을 처음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죠. BOA에서는 이 대한항공 858기 폭파 30주기를 맞아 당시 북한 당국의 사주로 폭탄 테러를 저지른 김현희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을 테러 국가이자 거짓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규정을 했는데요.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희 씨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것 관련해가지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북한은 뭐 테러 국가입니다. 87년에 8기 테러하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20년 후인 2008년에 해제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해제를 해줄 때 북한으로부터 이 칼기 사건에 대해서 공식으로 사과를 받지 않고 해준 것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북한이 지금도 그 칼기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정하고 사과 안 하고 오히려 한국의 뭐 자작극이라고 아직도 뒤집어 씌우는 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때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났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고 그 후에도 반성 안 하고 계속 도발하고 테러하고 지금 핵발 핵위협까지 하기 때문에 이번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된 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87년도에는 테러 지원국을 했었어도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강력하게 이렇게 규제를 못하고 뒤에 있었기 때문에 좀 효과를 못 봤는데 이번에 재지정하고 또 국제적인 규제를 함께 더 강력하게 한다면 조금 북한에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북한은 뭐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뭐 미국 같은 깡패 국가가 억지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내비쳤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은 원래 거짓 역사로 이루어졌고 거짓으로 사실은 뭐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6.25 전쟁, 아웅산 테러, 뭐 칼기 폭파 특히 이렇게 증인이 살아서 증언을 하지만 한 번도 이런 테러를 하고 자기네가 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무슨 이슬람 그 뭐 IS 그런 테러 집단들은 목적과 그다음에 자기가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한 번도 인정 안 하고 항상 자기네가 안 했다고 오리발 내놓고 오히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 칼기 사건만 해도 처음부터 이렇게 발 빼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북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인 저희 둘을 일본인으로 위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 탈려났을 때는 이렇게 자살을 해서 비밀을 지키도록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뭐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테러 국가입니다.
칼기 858기 사건이 30주년을 맞는데요. 감회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벌써 지금 30주년이 됐습니다. 좀 돌이켜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은 30년이구나 하고 생각됩니다. 뭐 우선 그 돌아가신 분들 그 유족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고 어떻게 그 깊은 상처를 치유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에 한 10년은 제가 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 또 15년은 뭐 사실 좌파 정부 때 가짜로 몰려서 막 탄압받고 뒤에서 노출돼가지고 쫓겨나서 사실 지금까지도 어려운 피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은 또 그렇게 생활하고 그래서 이 돌이켜보면 참 막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 30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사건이 그 미국이 1988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좀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당시 사건 이거 칼기 폭발 사건으로서 제가 증언을 하고 그 다음 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6.25 진짜 우리 한국 역사에서도 6.25 전쟁 이후에 민간인 항공기가 이렇게 평시에 115명이라는 그런 많은 인명을 살살시킨 그런 유례가 사실 없는 테러거든요, 명백한. 그래서 그때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올해 초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1987년 당시랑 뭐 좀 비슷한 점이 있는지 다른 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칼기 사건이나 그 전에는 북한 훈련된 북한 공작원들이 직접 투입을 해서 임무를 수행했고 탈로 났을 때는 뭐 자살해서 비밀 지키라고 이렇게 돼 있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김정남 암살 사건을 보면 자신들의 공작 부서에서 공작원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정을 하고 직접 하지 않고 이게 여자들, 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특히 이번에 뭐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 부에서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좀 방법이 자기들이 직접 손을 안 대고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빨리 자기네들은 발 빼서 도망을 가는, 그래서 안 했다고 하는 비열한 방법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작원이 잡히면 결정적 증거가 남기 때문에 이런 결정적 증거 안 남기고 발뺌을 하는 그런 수법으로 지금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서 용의자가 잡히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뭐 베트남 사람이 한 테러다, 뭐 인도네시아인이 한 테러다,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예, 지금도 뭐 공식적으로는 자기네가 안 했다고 하잖아요. 뭐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자기네들은 뭐 몰라서 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뭐 도망갔다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되니까 더 좀 자기네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가 더 쉬운 거죠.
예. 제가 이번에 그 메구미 요코타 씨 남동생분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메구미 씨를 보셨다 안 보셨다 이 부분도 조금 그 엇갈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로 부모님을 최근에 만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조사받을 때는 저하고 같이 생활한 자구치 야에꼬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구미에 대해서 사실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찾겠나, 그리고 더 복잡해지지 않겠나 해서 얘기도 안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실 메구미를 84년 6월 달에 제가 스키를 가르쳤습니다. 메구미가 스키 일본어 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메구미에 대해서는 스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사진을 보았는데, 그때 중국어 공부할 때였는데 이렇게 미국에 있는 서대서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몰래, 사실 그 안에서는 자기 신상에 대해서 얘기해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서도 안 되고 특히 만나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게 비밀도 아주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털려났을 경우에는 나는 그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얘기할 때도 사실 스키라든가 스키가 저를 믿고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리고 그 메구미에게도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 그렇게 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후에 그 지나가면서 메구미 부모님들이랑 그 뉴스에 나오시고 또 메구미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고 하면서, 아, 제가 만났던 아이네 하고서는, 만났던 친구네 하고서는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들었다는 것으로 처음에는 뭔가 피해를 갈까봐 봤다는 거하고 또 들었다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들었다고 처음에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만났다고 얘기했고, 부모님 일본에 가서 요코다 메구미 부모님 만나서는 제가 뭐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 나왔던 얘기가 지금 저에게 소개해 주신 부분들이었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피해 갈까봐 제가 그래도 말을 안 했습니다.
아, 메구미 씨가 지금 살아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북한이 뭐 다 메구미나 다구치나 다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금 정보나 모든 이런 게 다 살아있는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으로 오시고 그 자백하시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걸로 나오는데요. 그 계기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딱 한 가지 뭐 계기라기보다 그때 제가 한국에 와서 보고 듣고 느낀 거는, 한마디로 북한에서 교육시킨 것이 다 거짓 교육이구나. 정말 다르구나. 정말 진짜 사람이 사는 것이 이곳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실이라고 믿던 것이 또 거짓이고, 유교전쟁을 비롯해서, 그리고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런 자유와 풍요로움, 뭐 그런 것이 정말, 그런데 진짜 뭐 제가 감탄을 했고, 북한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 거짓이라는 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한국말 하지 않고 뭐 일본어, 중국어 하면서 계속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과학적인 진실 앞에서 수사를 하는데 더 이상 빠져나가는 것도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한 이 일이 통일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족 승전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근데 가족 때문에 많이 망설이다가 결국은 진실을 알려드리고 죽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하는 도리라고 생각해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 정착하신 지 30주년을 맞는데 그동안의 생활은 좀 네. 어떠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에서 26년 살고 뭐 제가 여기 와서 30년이니까 일단 남한에서 사는 시간이 더 오래죠. 근데 여기 와서 생활을 해보면 북한하고 뭐 이 한국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생활입니다. 저희 개인 경우에는 가짜로 몰려서 뭐 그런 안정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직까지는 힘든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아, 대한민국이 정말 풍요롭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요즘 북한이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너무 국민들이 안보 의식이 좀 약하다고 느낍니다. 너무 태평하게 생각을 하구나 생각했고 이 칼기 사건에 대한 것도 젊은 분들이 하나도 모릅니다. 이제는 30년이 지나서 가르치지도 않고 있고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뭐 민주주의가 좋긴 한데 아, 좀 비효율적인 면도 있구나 하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그 가짜로 몰고 있다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뭐 제가 유일하게 살아있고 또 그 수많은 진짜 증언들,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진짜라고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들은 진실이 싫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했다는 이 체조 진실이 싫고 북한을 어쨌든 이념적으로 많이 옹호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런 주장을 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좀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큰 죄인이지만 이렇게 아직 북한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증인으로서 이 사건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살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저는 제가 뭐 살아있는 한 이 칼기 진실을 알리고 또 다시는 이러한 테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 희생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칼기 8.58기 폭파 30주기를 맞아 김현희 씨로부터 당시 상황과 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영남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미국은 2018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주말 서울에 주재하는 외교사절 200여 명과 함께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안내로 평창 겨울올림픽 시설들을 둘러봤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The last torch bearer will be revealed. On the day of the opening ceremony.
산으로 첩첩이 둘러싸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들어서자 오각형으로 지어진 대형 경기장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 메달 수여식 등이 열리는 공식 스테디움. 노란색과 주황색, 갈색 등으로 이뤄진 3만 5천석의 관중석과 7층 본관동 건물은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개막식 준비를 위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경기장 건설과 올림픽 뒤 개조에 투입되는 돈은 미화로 9천만 달러. 이번 조직위원장은 25일 이곳을 찾은 주한 외교단과 미군 관계자, 상공인들에게 개막식 입장료 중 가장 비싼 가격은 1,500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합니다.
VIP석이고요. 이 VIP석은 티켓 가격이 150만 원입니다. 비석은 80만 원이고 비석은 60만 원. 저 위가 일반석인데 일반석은 22만 원인데요. 요거는 sold out, almost sold out.
세계인의 축제 제23회 평창 겨울올림픽은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평창과 강릉에서 열립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올림픽을 70여일 앞두고 한국의 주한외교단과 경제인들, 외신 관계자 200여 명을 올림픽 경기장으로 초청해 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 장관은 서울역을 출발해 평창 올림픽 경기장으로 가는 KTX 특별열차 안에서 기자들에게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창을 이제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30년 전에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냉전 시대를 깨는 하나의 평화의 계기로 만들었듯이 평창 30년 뒤에 평창도 평화에 기여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주한 외교사절들이 탑승한 KTX 경강선은 다음 달 정식으로 개통합니다. 서울역에서 평창올림픽 경기장이 있는 진부역까지 1시간 30분, 올림픽 기간에 운행되는 직행열차는 1시간 만에 진부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하나된 열정이란 구호로 겨울올림픽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와 도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예선전을 통과한 피겨 선수들도 있고 다만 아직까지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북측에서 아직 그런 조치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이나 또 3월 달에 이어지는 패럴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대회에 북측 선수들 또는 응원단 이렇게 올 수 있도록 IOC 또 국제장애인 올림픽 커미티 IPC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아직 평창올림픽 참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북한 정권이 올림픽의 즈음에 추가 도발로 올림픽을 방해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강 장관은 그런 우려를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VOA 질문에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이 평창의 모든 하드웨어나 소프트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이거는 한미연합방위태세로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룩사령관께서 같이 해주시는 것이 그런 면에서도 참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UN에서는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고 북한은 채택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올림픽 가족의 한 회원국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도로 달리 북한도 이 평화의 제전인 올림픽에 기여할 의지와 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인 강 장관의 언급처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도 참석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오찬 축사에서 주한미군과 미국 대사관 모두 성공적이고 안전한 올림픽이 열리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S. Force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mbassy to make sure that these games are successful and safe and we'll be focused on that to make sure that it happens.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행사 뒤 VOA에 올림픽 준비를 위한 한국 정부와 조직위의 노력과 지도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미국은 평창올림픽이 그런 평화롭고 안전하며 재미있는 경쟁의 장이 되도록 최대의 지원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o we certainly, the United States,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ensure that this is a peaceful, safe, and fun competition.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도 VOA에 올림픽이 임박한 것을 직접 보고 느껴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0일 정도 남은 평창 올림픽 개막 전에 북한 정부로부터 평화와 비핵화, 도발을 끝내기 위한 태도 변화를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So we really like to see the situation.
2018 평창 겨울 올림픽 대회는 92개 나라가 참가 신청을 한 가운데 15개 종목 100개가 넘는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26일 현재 입장권 107만 매 가운데 52%인 55만 5천 매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an opportunity for all countries of the world to work together in a
평창 올림픽 시설들을 둘러본 주한 외교 사절들은 하나같이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여가 한반도의 위기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좋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북한 수뇌부가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8도, 남포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9도, 신유주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7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6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됩니다. 휘천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2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에도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 7도. 용현 아침에는 0도, 낮 기온 10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오후에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립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10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서해에는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5m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8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의 부검을 맡은 의사가 27일 김정남 씨가 독살됐다는 추가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부검을 맡았던 정부 소속 의사 누들리자 압둘라는 이날 열린 김정남 씨 암살 사건 공판에 참석해 김정남 씨의 동공은 수축됐고 속옷은 배설물로 더럽혀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김정남 씨가 독살됐다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티 흐엉은 4명의 북한 남성과 공모해 지난 2월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로 김정남 씨를 암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샤와 흐엉은 지난 10월 2일 시작된 암살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공화당 핵심 상원의원들과 만나 의회에서 계류 중인 세제 개편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갖고 이번 주 처리될 세제 개편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 개혁안은 현행 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 30년 내 가장 큰 규모의 세제 개혁에 해당됩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보유하고 있어 공화당에서 2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통과되지 못합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 나라완 지역에서 2명의 무장괴한 공격으로 민간인 다수가 숨졌다고 이라크 내무부가 27일 밝혔습니다. 이라크 내무부에 따르면 이들 2명의 괴한은 민간인들을 향해 충격을 가했으며 한 명은 이후 자살폭탄 테러를 가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의 괴한은 경찰의 충격으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라크 내무부는 이번 공격으로 인한 공식 피해 규모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곳은 없습니다. 자살폭탄 공격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치안 당국자들은 최근 IS가 이라크 내 거점 지역을 빼앗김에 따라 공격을 가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은 27일 소말리아 북동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테러 분자 한 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에 대한 공습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께 이루어졌으며 소말리아 정부 당국과 협력 아래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또 적절한 모든 조치를 통해 미국민을 보호하고 테러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말리아 정부군과 힘을 합쳐 소말리아를 포함한 영내 테러 분자들의 훈련소와 은신처에 대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말리아 정부는 지난달 수도 모가디슈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350명 이상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다친 뒤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와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최고봉인 아궁 화산이 또다시 분화하면서 최고 수준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은 아궁 화산이 27일 오전 또다시 분화함에 따라 경보 단계를 가장 높은 4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분화구 주변 대피구역을 반경 6에서 7.5km에서 8에서 10km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리 국제공항이 폐쇄돼 445편의 항공기 이착륙이 취소되면서 약 6만 명의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분화구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약 10만 명에 대해서는 긴급 대피 경보가 내려졌으며 현재까지 사상자는 없다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 관계자들은 아궁 화산이 더 큰 규모로 분화할 위험이 있어 공항 폐쇄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궁 화산은 지난 25일부터 26일, 그리고 27일 오전 사이 4차례에 걸쳐 분화했습니다. 높이 3,142m의 대형 화산인 아궁 화산은 1963년 대규모 분화를 일으켜 인근 주민 1,10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반군 관할 지역에서 이틀간 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정부군이 지난 이틀간 실시한 공습으로 최소 41명이 숨진 지역입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